독일이 이제 왜 더 많이 안 좋아졌냐? 다른 메이저한 유럽 국가에 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타격을 더 많이 입은 이유. 이게 여기서 딱 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메르켈 총리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냉전 시대에 모스크바에 다녀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친화적인 마인드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고 푸틴은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어서오세요.
예, 손진석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유럽도 가고 싶죠?
아, 늘 가고 싶죠. 네. 올해는 아직 못 갔어요. 이제 아, 환율도 그렇구나. 들었고, 작년 가고, 재작년도 가고 아, 했는데, 재작년 두 번 가고,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일단은 환율이 두려워서
아 많이 그렇죠 원화가 약세니까
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메르켈 총리가 16년이나 집권을 했고
아,
굉장히 이제 재임 중에는 이제 성공적인 이 총리다.
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제일 큰 나라를 되게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퇴임 이후에 굉장히 비판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래요? 네. 우리 되게 이미지 좋은 분으로 이해는 네. 하고 있었는데 친근감 있기도 그렇죠. 하고 권위의식도 좀 적었다고도 하고
그렇죠.
직접 슈퍼마켓에서 카트 끄는 모습들도 네. 잡히니까 우리는 야 어떻게 독일은 총리가 저러지? 뭐 하면서 살짝 부럽기도 하고
네. 그래서 무티 리더십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리더십 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퇴임 이후에 이제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이제 특히 경제가 안 좋은 직접적인 원인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이제 그거를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좀 막지 못한 책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냐
아, 그렇게 분석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퇴임 이후에
네.
2021년 말에 퇴임을 했는데 이게 외부 활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딜 가나 좋은 얘기를 많이 못 듣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니까 초청이 많아요 국내에서. 그런데 이제 별로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이제 이런 거.
아.
그때는 왜 맞았고 지금 왜 틀리다고 하는지
정책들이
네네 여러 가지
예.
큰 굵직한 결정들이 대부분 지금에 와서는 아, 틀린 거였다라는 건데 결과론이긴 해요. 근데 결과론이지만. 이게 이제 가혹하다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권력자들은 그걸 어떤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이걸 봐야 되냐. 지금 뭐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람은 뭐 좋게 볼 일도 없고 뭐 나쁘게 볼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거나 어떤 반면교사의 포인트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메르켈 총리의 이제 재임 시기에 이제 결정 아 그거는 그때는 괜찮은데 왜 지금 아닌가를 보면서 21세기에 지금 4분의 1이 지나갔잖아요. 그 21세기에 이제 4분의 첫 번째 4분의 1 사이에 유럽을 중심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거를 굉장히 이제 응축해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요점 엑기스 이런 거를 아 유럽에서 첫 21세기 첫 4분의 1 시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냐,
특히 이제 2010년대하고 2020년대가 뭐가 그렇게 달라졌냐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건데 뭐 먼저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이제 조금 약간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게 올해 3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EU 의회에서 유럽 공로 훈장 중에 최고 등급 훈장 이걸 받는 사람들을 세 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딱 보시다시피 이제 메르켈 전 총리, 독일 총리하고 이제 레우 바이엔사 전 폴란드 대통령 그리고 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렇게 이제 세 명을 선정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메르켈의 이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에 의사당 내에서 야유 소리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유럽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조롱을 당했다. 근데 메달은 받았지만 야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밈으로 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EU 의회에서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인구순대로 배분을 하니까 독일 의원들이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언론에서 써놓은 것들을 보면은 이 독일에서 온 의원들이 야유를 많이 보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 있고 동유럽 쪽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침공을 받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영향을
피해를 받은,
피해를 받은 그런 나라 의원들이 이제 좀 야유를 많이 보낸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환영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는데 환영 못 받는 이유를 딱 보면 일단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요즘 독일이
예, 독일 경제 성장률 요거 한번 보시면요. 자, 2020년대 들어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4.1%로 역성장했고요. 반등했는데 그만큼 반등 못했죠. 그리고 쭉 봤는데 23년, 24년 2년 연속 역성장. 아, 이게 이제 이게 간단지 않은 게 뭐냐면요. 자, G7 국가 중에 이제 23년하고 24년에 역성장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나라는 독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일본은 24년만 역성장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있잖아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네. 캐나다 23년, 24년 역성장 하나도 없습니다. 저성장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극복하고 그렇죠. 보복 소비든 뭐든 간에 하여튼 경제가 좀 좋아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여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21년에 반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독일도 보면 22년에는 1.8% 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리고 꼭 그 다음에까지 계속 역성장을 한 건데 이게 엄청 심각한 건데 우리 계산을 해 보면 2019년부터 25년까지 6년 사이에 이제 실질 성장률이 6년간 0.2%예요.
아,
근데 이 프로님 저기 1년 우리나라에서 1년 사이에 0.2% 성장했다.
아, 1년 다 합쳐도 그 사실 제자리 걸음이란 뜻이네요.
6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조때 무렵이 우리 댓글창에서도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데 러우 전쟁 시기라는 특수한 기간 아닐까? 그때 뭐 좀 경제가 좋지 않을 수 있지 뭐라는 정도?
예, 그렇긴 한데 그것도 다른 나라랑 다른 비교를 해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3년, 24년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역성장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독일만 2년 역성장이었던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우 전쟁 타격을 독일이 훨씬 더 많이 받은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꼭 러우 전쟁 탓만 할 수 없는 게 이제 구매력 기준의 1인당 GDP를 10년치를 놓고 보면 이제 미국, 독일, 한국이 올 보시죠. 보시면 자, 10년 전에 2016년에 보시면은 아, 독일이 어때요? 한국보다는 미국이 더 가깝죠.
아, 그러네요.
예,
네.
미국이 더 가깝죠. 그래서 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기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뭐 국내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유를 보여주는 건데.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10년 지나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IMF가 이제 올해치를 이제 추산을 해놓은 겁니다. 추계를 해놓은 건데 독일 보면은 10년 전에는 미국에 가까웠잖아요.
아, 지금은 한국이랑 가깝죠.
지금 한국에 가깝죠.
네.
한국에 가깝죠.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10년 사이에 독일이 지금 10년 사이 6% 늘었어요. 요게. 6% 늘었고 미국은 18% 늘었는데 미국의 덩치를 생각해보면 상당한 거고 그리고 한국은 이게 25%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 이렇게 놓고 중간에 독일을 놓고 보면 독일 사람들이
뭐 했냐,
사는 게
지난 10년간 그렇죠. 잃어버린 10년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짝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성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G7 국가 중에 G7 국가 이제 당연히 일곱 나라인데 그 중에 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 독일을 빼놓고 G7의 나머지 다섯 나라를 모두 역전을 합니다. 네. 일본은 2018년인가 역전했고요.
예.
이탈리아는 2020년. 그리고 영국은 2024년. 그리고 이제 IMF 추산으로 보면은 올해 캐나다하고 프랑스를 동시에 한국이 제끼는 걸로 나옵니다.
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G7 나머지 다섯 나라는 이 한국보다 살짝 아래 다 있어요. 몰려 있어요.
야.
대한민국 많이 컸죠, 사실은.
그냥. 올해 특히 많이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보면 잘했네요.
잘했죠. 선방을 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독일은 상당히 거의 이렇게 길게 보면 10년을 놓고 보면
평평하다.
평평한 편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잘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기업들이 잘한 거.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런 기업들 발목 안 잡기도 쉽지 않은데. 네. 그랬네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왜 더 많이 안 좋아졌냐? 다른 유럽 국가, 다른 메이저한 유럽 국가에 비해서 더 안 좋은 이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타격을 더 많이 입은 이유. 이제 여기서 딱 단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러우 전쟁 직전에 독일이 이제 러시아의 에너지를 얼마나 의존을 했냐, 요걸 보여주는 건데요. 천연가스는 55%, 석탄은 56%, 이제 석유는 33% 이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다가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거의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공급이 끊겨가지고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니까 이제 빈 구멍이 엄청나고 수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메르켈 총리가 이 천연가스 수입을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원전을 하면서 이제 전기요금 올라가고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러시아랑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싸게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전기요금이 너무 급등하지 않게 이제 탈원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완충적인 에너지원으로 쓰자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 당시는 괜찮은 전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싸고 괜찮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이라고 하는 거를 건설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노르트 스트림 1이 있고 2가 있고 그래서 각각 두 개의 파이프라인이니까 총 네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건 어떻게 됐냐면 이제 메르켈 총리의 전임자가 누구예요? 슈레더 총리 있잖아요. 슈레더 총리가 2005년에 퇴임하기 직전에 자기가 이거를 공사를 한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공사하는 회사에 이사의 의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슈레더 총리도 역시 지금에 와가지고는 약간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나라 팔아먹었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이제 노르트 스트림 1이 가동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2도 하겠다 해서 더 가설을 해가지고 21년인가 완공은 됐는데 제대로 이거를 이제 뭐 천연가스 수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고
2는 작동을 잘 못하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작동을 하기 전에 근데 관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 시기에 이게 그 폭파를 했어요. 폭파가 됐는데 우크라이나의 정보 요원들이 폭파를 했다라는 게 약간 정설이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총 4개 관 중에 3개가 완전히 폭파가 돼 있고 하나 남아있는데 그 하나도 이제 지금 거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요. 그런 상황에 독일 정부에서는 이거 뭐 복구를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메르켈 총리의 어떤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어떤 회심의 작품이랄까 이게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노르트스트림2가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이제 러시아 쪽 가스가 못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저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만.
네.
그것까지 예상해서 어떻게 에너지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이제 결과론이고 그 당시는 이제 뭐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가 있다 이런 건데 그래도 그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하지 말아라. 러시아의 날개를 달아주는 거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다 발트 3국이라든가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도 스웨덴도 그렇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럼 그냥 원전 돌리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저러냐라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메르켈 총리의 전략은 뭐였냐면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러시아한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메르켈 총리의 전략은 뭐냐면 일종의 햇볕 정책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편하게 너희가 에너지원을 수출해 가지고 돈을 쉽게 벌어들이면 그러면 침략할 생각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걸 싸게 받아 가지고 이제 탈원전의 그 완충 장치로 쓰고 또 남는 거는 유럽의 다른 나라로 재수출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구상이었던 거죠.
말만 들으면 그게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푸틴한테 완전히 발목이 잡혔다. 이제,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저기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전쟁 기간 중에 전기요금인 건가 보군요.
23년에서 2023년에서 25년 사이에 3년간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인데요. 이제 킬로와트 시당 달러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제 비율상으로는 거의 비슷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탈리아, 독일, 영국이 유럽에서 제일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들이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프랑스보다 독일이 어느 정도 비싸냐면 45% 정도 비싸요.
그러네요. 예.
정말 많이 나요.
미국보다 2배 이상 비싸고 한국보다 3배 이상 비싸고 중국보다 5배 이상 비싼데 이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닌 게 전기요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가에서 기업 활동할 때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게 20, 30% 차이만 나도 상당히 그렇겠죠. 이 경쟁력의 차이가 나죠.
돈 많이 쓰는 산업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 4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수출 경쟁국들하고 엄청난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더 독일이 타격이 크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예, 예. 이게 이제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에 의한 타격은 조금 덜 받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북해에 무슨 가스전도 있고 그리고 영국은 또 뭐가 있냐면 풍력발전을 이제 많이 늘렸어요. 한 4분의 1이 풍력발전인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전기를 받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어쩌냐면 카타르나 뭐 이런 중동 국가들 있잖아요. 네. 알제리 이런 데서 수입을 또 많이 해왔거든요. 독일은 이제 천연가스를 러시아의 절반 이상을 이제 의지를 했는데 영국은 그런 게 아니었고 프랑스는 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원전을 많이
원전 돌아가니까
예, 돌아가니까 그런 영향이 덜했던 거고 그것도 이제 단지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독일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제조업군이 전기를 많이 써요.
예.
화학이니 기계니 철강이니 그렇지, 자동차 그렇지, 이런 게 많이 써요. 그에 독일에 비하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금융산업의 비중도 크고
네.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관광업의 비중도 좀 더 높고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더 타격이 덜 할 수 있고 또 뭐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영국이나 프랑스는 수출을 이제 독일보다 덜한데 또 러시아가 수출 대상국으로서 비중이 또 작아요. 근데 이제 독일은 뭐냐면 기계량치나 화학 제품이나 뭐 화학 가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게 러시아에 수출한 게 많았어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그렇게 확 꺾이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은 이탈리아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비슷하면 이탈리아 영국도 다 역성장했어야지.
안 했대.
왜 독일만 저랬을까 싶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로
대러시아 수출이 독일이 더 많았다.
네네.
원래도
더 많았다. 근데 그게 많이 꺾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비용 비싼 거는 결국은 탈원전을 왜 했냐라는 비판과 같네요. 그러니까 탈원전해서 가스나 석유 중심의 에너지가 된다면 그 가스는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게 싸고 만약에 러시아에서 안 했으면 카타르에서 사오고 막 그랬을 거면 전쟁 안 벌어졌어도 저 가격이었겠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 결국은 독일은 왜 어쩌다가 저렇게 에너지 정책에 실패했냐라고 하는 건 왜 러시아와 그렇게 됐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러지만 본질을 보면 탈원전해서 나온 결과네요.
일단은 그겁니다.
네, 그거 일단, 아니었으면 뭐 러시아에 의존 안 했어도 저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탈원전이 아니었으면 이제 뭐 천연가스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수입을 안 해도 될 거였고 이탈리아 비싼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탈리아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게 아니라 알제리하고 카타르에서 많이 가져와요.
네.
지리적으로 좀 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탈리아도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구조의 차이 때문에 이탈리아보다는 독일이 타격이 비슷한 전기요금에 더 타격이 큰 거죠. 이탈리아는 관광으로도 많이 이렇게 벌어들이고 그렇죠. 그런 나라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사실 탈원전 가지고도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면 이게 탈원전은 이제 처음 시작 제대로 시작한 게 이제 슈레더 총리였거든요. 전임 총리였어요.
예.
하다가 메르켈 총리가 이게 도저히 계산이 잘 안 나오니까 2010년에 탈원전 이거를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내팽개친다, 스톱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책 스탠스를 잡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사고가 나니까 다시 탈원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간 박자가 안 맞았어요. 스텝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일관성 없고 정말 길게 내다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이제 이분은 이제 이 그 기민당 안에서 메르켈이랑 이제 라이벌이었거든요. 근데 메르켈한테 밀려가지고 2010년대는 거의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변호사인데 이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시장주의적이고 네. 감세와 규제 철폐를 중시 여기는 약간 레이거노믹스 스타일의 이제 그런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이 양반이 재밌는 게 이제 이 정치를 잠깐 떠나가지고 있을 때 2010년대에 블랙록이 있잖아요. 예.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독일법인의 이사회 의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주 친시장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탈원전은 큰 실수였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였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독일이 이제 2023년에 이제 완전히 탈원전을 했거든요. 완전히 다 스톱을 했는데 원전 해체 중인데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면 어떻게 되냐, 비용이 얼마 들고 뭐 시간이 얼마 드나 이거를 해봤는데
카운트를 해봤더니
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새로 짓는 거 이상의 돈과 시간이 든다. 못한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가지고 독일이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원전으로 다시 가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분간 그럼 한 10년은 이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싸겠네.
2년 연속 23, 24년 역성장하고 반등했는데 25년에 아까 보셨듯이 성장률이 0.2%잖아요. 25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네. 제조업 중심 국가는 네. 탈원전 같은 거 할 때 네. 다른 나라 탈원전 한다고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관광이나 농업이나 네. 이런 거 주로 하는 나라가 탈원전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함부로 따라하면 네. 나중에 영향이 크다.
그죠.
뭐 그런 네. 얘기.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메르 총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깨진 날개, 달걀이 이미 깨졌는데 네. 이 깨진 달걀을 원래 날달걀로 이렇게 복원시키지 못한다. 이제 탈원전 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크게 비판을 받는 대목이 뭐냐? 난민 문제, 난민. 그러니까 이제 2015년 시리아 내전 벌어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때 메르켈 총리가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we can do it이에요. we can do it.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때 이제 독일의 경제력이 좋았고 그러니까 아, 이 정도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받을 테니까 큰 나라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 너네들도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난민들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많이 이렇게 비판도 받고 그랬죠. 이제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중동이나 이쪽에서 들어온 난민 이게 오피셜리 집계된 것만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시리아 난민 시리아 내전 이후에 봤을 때 138만 명 들어왔고요. 138만 명의 이제 난민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피난민이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고 나서 네.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에 120만 명 정도는 있는 걸로 오피셜리 들어온 게 그래서 합쳐서 한 258만 명이 이제 2015년 이후에 이제 난민 또는 피난민으로 들어온 거예요.
몸 하나 가지고 그냥 독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재정으로 얼마나 이제 보조를 해주냐면 이 사람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을 하게 해줘야 되니까.
학교는 애들 댕기긴 해야 될
거죠. 그렇죠. 네. 수당 주고
이제 한 세대 지나기 전에는 저소득층이겠죠. 독일에서 계속.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독일어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이 이제 280억 유로 아까 이제 46조 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고 누적으로는 독일 정부가 이제 재정으로 이제 2천억 유로는 최소한 썼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330조 원 정도는 됩니다. 네. 이게 엄청난 액수고 엄청난 사람 숫자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오피셜이 집계가 된 정도고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하고 그리고 이제 난민 신청을 했는데 거절된 사람들이 있어요. 거절됐는데 이제 안 돌아가고 이제 어디 숨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식 난민 아닌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6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258명 플러스 최저 60 최대 100만 명.
뭐 그런 300만 사이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명은 넘는다.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지 독일 사람들 조금 불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 와서 이제 범죄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구구 정당이 이제 특수하게 되니까 정치를 이렇게 많이 어지럽히게 되고 약간 이제 이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게 또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 정책은 전통적인 우파 정책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확대 확장 정책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놓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쩌면 극우 정당들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좌파 우파가 섞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우파 강경한 우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종 차별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 그래서 포퓰리즘이고 경제적으로도 포퓰리즘인데 그건 뭐냐면 막대한 무리한 재정 확장, 너무 무리할 정도의 감세 이런 거를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 독일 다 그런데 경제 정책만 딱 놓고 보면 극좌 정당하고 극우 정당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쪽이 다 그런 정책을 내놓으니까 중도 우파나 중도 좌파도 어쩌면 약간 따라가고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제 뭐냐면 독일에서 이제 어쩌면 이제 이런 이 인종과 관련된 문제. 난민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불거졌는데 예. 이제 메르켈 총리가 어쩌냐면 이 사람의 태도가 퇴임 이후에 이런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데 나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 하고 있어요.
본인은 억울한 면이 꽤 있나 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게 또 그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반감을 더 키우는 측면이 좀 있어요.
제 잘못입니다 하면 되는 걸 메르켈 총리가
그렇죠.
근데 16년을 집권했는데 자기 탓이 아니라고 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고 그 당시에는 최적의 판단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퇴임 이후에 계속 비판을 받고 이런 건데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25년 초에, 그러니까 작년 초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이 독일에서 구구당이 득세한 거. 이거는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좀 다른 의견을 자꾸 찾는 게 이제 제 습관이니까 그런 시각에서 좀 보면 개인적으로 억울도 하겠다.
네.
억울도 하겠다. 즉 후쿠시마 사태가 났는데 그럼 원전 계속 만들라는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는 못했던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 상황이 그랬죠.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때는 탈원전 하자고 당연히 그랬을 거니까
네네.
아무리 메르켈이 처음부터도 야 탈원전은 좀 그렇지 않아라는 생각을 가졌다 한들 후쿠시마 사태 터져 독일 여론은 당연히 탈원전 하라고 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메르켈 아니라 메르켈 할머니가 왔어도 어차피 못했을 건데 뒤늦게 이 결과가 나쁜 결과가 왔다는 이유로 그때 총리가 누구였지? 메르켈? 네. 메르켈이 잘못이네라고 하면 저건 좀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
본인 딸에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메르켈 개인도 이 프로 얘기 들으면 메르켈이 그래 제 이 프로가 내 마음인지 알았냐 맞는데 저 말이 맞는데 이럴 거라는 거죠.
근데 백기련님 말씀하셨듯이 잠깐 한 3, 4년 집권하고 물러난 총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고 어차피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역사가 평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떤 이 결과론과 방금 이 프로님이 이제 메르켈 총리를 디펜스하면서 아 그때는 뭐 합리적이고 맞는 판단 아니었냐 이런 거를
최소한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잘 이제 반영을 하지 않을까 결국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네요.
난민도 제 기억에는 메르켈 총리가 그냥 저의 인상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난민한테 이렇게 따뜻한 뭐 그런 초기는 그런 거보다는 뭔가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난민이 가끔 난민 사태 가지고 냉정한 토론을 하려고 하면 꼭 이상한 사건 그러니까 나타나 이상하다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갑자기 뭐 바닷가에서 난민 아기 하나의 시체가 나와가지고 뭐 세상을 울린다든가 그러면 그럼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측면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경제력이 아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좀 이런 게 있었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24년 말에 메르켈 총리가 이제 해고록을 냈어요. 해고록을. 그래가지고 이 자유라는 건데 프라이하이트 자유라는 건데 이제 이게 한 700쪽이 넘는데 이 책이 거의 다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어떤 행적 자기가 총리로서 내렸던 판단들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자서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서전을 가지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자기 레거시를 좀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역풍을 맞고 있다.
반성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네,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사실 이제 조금 미안한 측면도 있고 내가 이런 거는 좀 잘못했고 이제 이런 게 일부러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거의 700쪽에 거의
아 그냥 뭐 불가피했고 어쩔 수 없었고 그때 니들도 그때 그렇죠. 그렇자고 했지 않았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럼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면 내가 그럼 왕이지 총리였겠냐 뭐 이런 등등 뭐 그랬겠죠.
근데 너무 이제 인기 팀 이후 인기가 없어지고 이제 완고하게 사과를 안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듯이 이제 자기랑 가까웠던 사람들하고도 좀 멀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메르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좀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예.
요거는 동유럽이 푸틴하고 대화를 반대한 탓이었다.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민스크 협정이란 게 있었어요. 민스크 협정은 2014년에 이제 그때 이제 푸틴이 또 침공을 했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그래서 땅을 일부러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했잖아요. 그게 마무리되면서 어떤 평화 협정 같은 거 임시 평화 협정 같은 걸 맺어 놓은 게 민스크 협정이었는데 근데 메르켈 총리의 얘기는 뭐냐면 21년에 자기 퇴임하기 이제 직전에 보니까 이제 푸틴이 그 협정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불만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동유럽 국가 정상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 푸틴하고 다시 대화를 해봐야 된다.
해봐라. 푸틴이 불만이 많고.
푸틴이 좀 화가 났다.
얘기 좀 들어볼만 하더라.
네. 그래가지고, 아, 이게 푸틴이랑 지금 대화 안 하면 이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 이제 가해자가 있고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 폭행사건에. 그냥 피해자한테 네가 가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네가 얻어맞은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품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대화를 제대로 안 했다. 가해자가 기분 나빴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일 때 러시아도 저럴 만한 속사정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독일의 2%네. 어쩐지 자꾸 저분 약간 억울해 보이는다는 생각이 되게 든다는데 아, 저는 세상 잘 모르지만 저렇게 통째로 비난받은 일인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미운 소리 하네요. 그러니까 옳고 그룹을 떠나서.
그렇죠. 지금 이미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니네가 얻어맞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교활한 또는 영리한 정치인이라면 입에 안 담을
그렇죠.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예요.
툭툭 던져버리네요.
이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나는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졌고 나는 퇴임했고 내가 퇴임하고 나니까는 이제 푸틴이 침공을 했다.
아, 내가 뭐랬어? 푸틴이 저 굉장히 불만이 많고 이거 대화 좀 하지 않으면 저 일 낸다고 내가 얘기했지.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발언이나 이런 게 이제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폴리티코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고위 인사가 솔직히 역겹다 이런 발언은
이런 그 당시에 동유럽 국가 중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해서 야,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죠. 대화 좀 해봐
뭐 폴란드나 뭐 발트 3국 이런 데 해가지고 가까운 데 그렇죠. 있는 나라들한테
근데 그 나라들이 서방 군대도 주둔시키고 하면서 러시아를 불만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런 맥락이라고 봐야 되죠 맥락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 사진이 되게 이제 유명한 사진인데
네.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이 KGB 요원이었던 이제 푸틴한테 말려들었다라는 거를 그 말이 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취임 초기인 2007년에
네. 메르켈 취임 초기에
2007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메르켈이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웃집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 공포증이 있어요.
네.
아. 근데 정상회담장에다 이제 이 큰 개를 이렇게 풀어놨어요. 일부러 푸틴이.
아, 안 물어요, 안 물어 괜찮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개예요.
네. 이 개가 되게 크거든요. 이게
보기에도 엄청 무서워.
엄청 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니 심리전에 강하잖아요, 푸틴이. 하지만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푸틴은 아 메르켈이 뭐 개 물려가지고 이제 뭐 무서워하는지 나는 몰랐다. 뭐 그랬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몰랐을 리가 있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랬던 거죠. 기본적으로
기선제압용으로 쓴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메르켈 총리라는 분이 이제 서독 쪽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아버지 목사였는데 동독으로 어렸을 때 이주해가지고 쭉 동독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랄까 정서적으로 러시아에 좀 가까운 편이에요.
이분은 동독 출신이에요, 메르켈이. 네.
어렸을 때 쭉 동독에서 컸고 대학도 동독에서 나왔고.
그럼 동서독 네. 통일 안 했으면 메르켈은 동독인이었을 독일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독에서 태어나긴 많이 했고 교육은 쭉 동독에서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동독 지역에 이제 취재를 갔을 때 재밌었던 건 뭐냐면 나이가 한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러시안 말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안 말이라도 정확하게 소련 말.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메르켈 총리는 뭐냐 영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은 영어보다는 러시아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군요. 언어라는 게 사람의 의식을 이제 많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르켈 총리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러시아어 경시대에 가서 입상해가지고 뭐 그 어렸을 때 이제 이 냉전 시대에 모스크바에 다녀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커온 그 어렸을 때의 과정을 보면은 러시아의 친화적인 마인드일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약간 이제 그런 점이 있는 거고 푸틴은 이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이용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관심 있고 관심 있으면 러시아에 대한 공부도 네. 스스로도 괜히 많이도 네. 했을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실제와 그냥 러시아를 바라보는 일반 어중이 떠중이 언론 네. 네. 여론의 네. 차이를 보면 답답하고 네. 아유 모르는 소리들 그만해라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연구하고 뭐 저 우리 고한말이나 그런 역사를 네. 자세하게 연구한 분들은 네. 일제 시대 혹은 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과 네. 실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차이를 이제 자꾸 알게 되니까 네. 그 막연한 반일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 일반 대중의 그런 저 네. 정서나 혹은 논리에 대해서. 네. 아유 저거 아유 모르면서 뭐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굉장히 네. 정서적으로 충돌도 하고 욕도 네.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총리는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는 내가 잘 알고 푸틴도 쟤도 내가 잘 알아.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
최소한 독일에서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네.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잘 아는데 뭐 나는 러시아 말도 잘하고 저 사람도 정서를 아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아 메르켈은 러시아어 대회에서 우승할 만큼 러시아어 잘했고 네. 푸틴은 독일에서 근무해서 독일어 동시 통역도 가능할 만큼 독일어도 잘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통역 필요 없었겠네요.
서로 이게 대화가 되는 게 이제 이 푸틴이 KGB 요원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동독에 와가지고 근무한 기간이 5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메르켈이 러시아 경시대에서 이제 입상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도 다녀왔고 그래서 어떠냐면 메르켈은 러시아 말로 말을 하고 대답을 푸틴이 독일어도 되고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해요.
얼마나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네. 눈 찡긋하면 다 통했을까?
그러니까요. 와.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어쩌냐면 뭐 우방이라고 어쩌고 해도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친숙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어쩌냐면 이 건전 재정을 너무 중시해가지고 네. 이제 국방비를 너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국방을 이제 이 미국이 많이 미군에 많이 의존을 했고 네. 국방력에 너무 돈을 안 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창피한 기사인데 뭐야 2018년에 그 슈피겔 있잖아요 독일의 이제 권위 있는 주간 슈피겔에서 보도한 건데 독일 공군이 갖고 있는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128대가 있는데 그 중에 고장이 안 난 상태여가지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딱 4대 있더라.
아 128대 중에 4대만 네네. 가동 네. 가능하다.
근데 거의 이렇게 이 돈을 안 썼어요. 국방비 거의 안 썼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독일군의 전력이 약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놓고 하지 않았겠냐. 독일이 이제 국방력이 너무 약해져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꼭 유로파이터 이것만 아니더라도 이거 아니더라도 2010년대에 이제 독일군의 이 장비들이 정비를 안 해서 돈 투입을 안 해서 너무 낡아가지고 못 쓰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보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왜 저 관리를 안 했지?
네.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 재정 투입에 대해서 이제 극도로 보수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됐다라는 사후적인 평가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국방비를 얼마 안 썼냐면 이제 병력 숫자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네. 통일할 때쯤 해가지고 한 50만 명 됐는데 계속 줄었어요. 그래서 메르켈 취임 한 2005년 이후에 계속 더 줄어가지고 그리고 뭐 이게 줄어들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메르켈 총리가 2011년에 이게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버렸어요.
아하. 네. 예.
국방력이 되게 많이 약해지고 이제 계속 그렇게 됐는데 돈을 이제 너무 많이 안 쓴 거예요. 안 썼는데 안 쓴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메르켈 총리의 어떤 결정 같은 걸 쭉 보면은 21세기 이 전반부 첫 4분의 1에 있었던 세계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2009년에 이제 어쩌냐면 독일에서 여야 합의로 헌법을 바꿨어요. 네.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 강력하게 막았어요. 헌법이나 명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부채가 GDP의 0.35%를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거의 안 써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어쩌냐면은 이제 너무 뭐 이렇게 돈을 너무 안 쓰니까 이제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떨어지긴 했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투자도 별로 안 한 거예요.
양면이죠. 원래 그 부채를 네. 안 일으킨다는
그러니까요.
그게 양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재정은 좋아졌고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팍 그 재정을 한꺼번에 쓸만한 여력을 챙긴 거는 맞아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어. 그거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확실히 나은데 이제 투자를 너무 게을리했다는 거. 저 이 프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 중반에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가 나고 그랬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그랬었잖아요.
국채 이자가 어떻게 마이너스냐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었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지 않고 그럴 때 이제 독일 국내에서는 이거 이 장기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길게 멀리 보고 근데 거의 안 했어요. 거의 안 하고. 균형 재정을 메르켈 총리가 거의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재임 기간에 거의 찍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적자 국채가 연진고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선진국들이 거의 뭐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그걸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거는 뭐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 되게 어려운 건데 그걸 결과적으로 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또 좀 있어요 지금.
하긴 그것도 양면 말씀하신 대로 양면이 있는 거니까. 부채가 많으면 많은 대로 단점도 있지만 그 부채로 생산적인 곳에 써서 하면 좋은 건데 그조차도 안 하고 빚도 안 내고 그래서 투자도 안 하고 그래서 불경기고 그러면 그게 꼭
그렇죠. 디지털이나 모바일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건 독일 사람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터뜨리는 건데 이 도로나 철도 교량 이런 거를 정비하는 데도 돈을 거의 잘 안 썼어요. 근데 그게 2020년대 돼서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이따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이 지금 독일 사람들이 정확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열차 연착 사태가 너무 심각해요. 네. 정비를 안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방비를 안 쓰다가 뒤늦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나서 뒤늦게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또 개정 헌법을 또 개정을 해가 일부 조항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국 GDP의 1% 초과분 요거는 이제 국방비를 GDP의 이제 1% 초반만 썼는데 이제 2020년대 들어가지고는 이제 GDP 2%까지 넘는 것까지 이렇게 쓰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국방비에 대해서 국방비에 쓰는 거는 1%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외를 하는 거예요. 이 부채 브레이크에 헌법에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뒤늦게 돈을 좀 많이 쓰게 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여력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5.7%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IMF가 추정해놓은 거 보면 57%더라고요.
네, 우리
57%니까 독일이 이제 훨씬 더 좋아졌다.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네. 이제 역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되면 다시 재평가 받을 수도 있는 게 뭐 미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2030년대 초반에 전 세계적인 공황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독일은 이제 재정 여력이 확실히 좋아서 그러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훨씬 더 대비가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재정 여력이 확실하게 확보가 돼가지고. 그럼 또 이제 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국방비가 그 메르켈이 처음 취임했을 때 2005년만 해도 304억 달러. 예. 그 GDP 대비해가지고 이제 1% 이제 이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제 퇴임하고 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40억 달러. 엄청나죠? 1,140억 달러. 그래서 이게 GDP의 2.3%까지 2.3%까지 이렇게 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갑자기 이제 재정을 여기다 많이 쓰게 되니까 그 부채 브레이크에서 국방부에 많이 쓴 거 1% 넘게 쓰는 거는 GDP 1% 넘게 쓰는 거는 계산해서 빼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독일이 국방비에다가 이제 메르켈 시대에 투자를 많이 안 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스원 해가지고 국내 방산 업체들이 네. 굉장히 유럽에서 많이 따내고 있잖아요. 네, 수주를 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게 독일 방산 기업들이 경쟁력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아, 국방부 줄이니까
그게 이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비 효과고 반사 효과인데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방산 기업 중에 이제 큰 데가 라인메탈 네. CEO가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뭐 이제 방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생산 라인 가동 멈춰놨다 갑자기 돌리려면 이게 일이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딱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이 방산 업체들이 좀 아. 이득을 보고 있는
그런 독일의 방산 업체 CEO도 또 네. 뭐 한 20년 가까이 찬밥처럼 대우하더니 갑자기 뭘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하는 얘기군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독일의 그 리더들은 전반적으로 말을 못 참거나 안 참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틀린 얘기는 아닌데 꼭 그렇게 한마디 들을 얘기를 그렇게 하네. 그 속을 긁는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예산을 너무 짜게 써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즘 이제 독일에 갔다 온 한국 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데 열차 연착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25년 작년 이제 10월 기준으로 그 DB 있잖아요. 네. 이 DB가 이제
뭐 도이체반 뭐 이런
도이체반 도이체반이에요. 예. 이 국영 철도 회사. 그래가지고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 정시에 도착한 정시 도착 확률이 48.5%에 그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좀 넘는 게 정시 도착을 못했다는 건데 독일의 정시 도착 기준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보다 5분 59초 이내에 도착을 하면 정시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것도 넓구나 또 네. 구간이.
이게 이제 선로가 워낙 낡은데 신호체계나 이거를
안에서 안 하니까 야 이 정확하기로 유명한 네. 독일인이었고 저 훌륭한 고속철도였는데
네. 이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진짜 창피한 게 뭐냐면 역시 슈피겔이라는 데가 되게 훌륭한 언론사 이제 이거는 이제 독일어인데 무슨 작년에 이제 어떤 폭로 기사를 썼냐면 이 DB의 도치반에서 이게 이제 하도 열차의 연착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연착률 통계를 낮추기 위해서 연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는 일들이 잦았다라는 폭로 기사를 썼어요.
아예 드롭을 시켜버린다. 네.
아예 분모에서 빼버린다.
늦을 것 같으면 아예 출발을 안 시키고 네. 취소됐어요 그러는구나. 네. 취소는 연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독일한 나라가
스마트한데
너무 창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창피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일상에 엄청 그 불편함을 이제 불러오는 거고 관광객들한테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 백기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KTX가 맨날 5분 10분 계속 놓고 한 30분 1시간 놓고 애사로 놓고 그러면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지금 부산 놀러 많이 가잖아요. 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냥. 근데 그런 일이 지금 유럽에서 제일 큰 나라인 독일에서 실제로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조금씩 늦는 거에 대해서는 좀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뭐 근데 조금 늦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건 뭐냐면 열차 연착에 대한 그 보상금이거든요.
보상금. 저희도 보상금. 있죠.
예. 네. 있는데 24년에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제 1억 9,700만 유로를 줬다. 이런 건데 이제 액수로 보면 1억 9,700만 유로로
연착 보상금으로
예. 네. 3,000억이 넘는 건데 건수로 하면 690만 건인가 그래요. 690만 건이니까 뭐 중복을 포함해서 690만 명한테 보상금을 줬다는 건데 근데 이 보상금 이 프레임 조금 넣는 거라고 하시죠. 이 보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주냐면 1시간 이상 연착이 된 경우에만 줘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그거를 우리나라는 훨씬 짧던데.
어. 네. 그거를 1시간 이상 넣는 경우가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한 해 동안 690만 아유. 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책 없이 넣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다는 얘기.
이게 엄청난 거죠.
늦게 오는 기관사든 마음이 얼마나 졸였을까. 나는 늦게 오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헤아리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대목이 뭐냐면 중국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을 망쳐놨다라는 비판이 많아요. 근데 네. 이거는 데이터를 보시면 상당히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중국이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이제 관영 영자 매체 있잖아요. 자기 네. 이제 공산당 체제를 선전하는 네. 해외 선전한 매체인데 이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할 때 퇴임을 할 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16년 재임 중에 우리나라에 12번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약간 이 뉘앙스가 묘한 거예요. 이게 독일이 우리한테 잘 보려고 했다. 독일의 총리가 아. 이제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고 그랬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담뿍 담아가지고 이제 글로벌 타임스가 이런 거를 쓴 거죠.
그럼 실제로 중국에 많이 경제적으로 의존도 했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2009년도 2009년도니까 이제 메르켈 총리가 취임해가지고 한 4년 지났을 때 이때 이제 독일 입장에서 이제 수입하고 수출 대상국을 보면 이제 보면 수출을 독일이 수출할 때 프랑스가 1등이죠. 프랑스에 네. 제일 많이 하고. 네덜란드, 미국, 영국 하고 나서 이제 중국은 요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은 이제 중국이 이제 많아서 네덜란드나 프랑스랑 큰 차이는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메르켈 총리의 전략이란 독일 정부의 전략은 이해는 가요.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고 네. 우리가 기술력이 앞서니까 근데 중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중국에 가는 수출이 좀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중국에다가 확실히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이러면 우리의 이 살림살이 나라의 부가 확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결정이나 이런 전략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왠지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고 난 직후에요. 22년에 이제 같은 통계를 보면은 지금 이제 요쪽에 보면은 수출, 중국에 가는 수출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070억 유로예요.
네.
근데 수입 중국에서 온 수입은 1,920억 유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무역 욕조에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양방향에서 이제 압력을 받는 건데 뭐냐면 중국이란 데가 그렇잖아요. 기술 발전은 빠르지만 거시경제 상황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약해지니까 독일산 수출품을 중국에서 많이 못 사줘요. 특히 뭐 그 내연기관차 있잖아요. 벤츠나 BMW 때문에 이런 것들. 그게 판매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중국산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중국산 물건들이 독일에서 많이 팔려요. 단적으로 뭐냐면 독일은 스마트폰을 못 만들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아. 근데 중국산 스마트폰이 독일에서 많이 팔려요.
아.
그러니까 이런 무역 역조가 생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작년 데이터를 보면 자,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중국에 수출한 거.
네.
수출한
네.
거는 813억 유로예요.
근데
수입한 건 1,706억 유로예요. 절반이 안 돼요.
어우, 그러네.
그래서 무역 적자가 900억 유로에 가까운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수출이 수입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중 무역 역조에 시달린다고 되게 막 이런 사람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어쨌든 작년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이제 수출한 거 있잖아요. 그게 수입한 거 대비 93%예요. 그러니까 이제 10개 수입하면 9개는 수출을 해요, 우리는. 근데 독일은 뭐냐면 절반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독일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호구됐어요. 진짜 무역상으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산 소비재를 수입한다는 거죠? 그렇겠죠?
중국산 소비재들인데 그게 이제 기계장치. 뭐 전자제품 이런 건데 그게 워낙 단가가 싸기도 하고 중국산이 또 퀄리티도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적으로 스마트폰 독일은 못 만들고 중국은 만들고 독일이 수입을 많이 하고 근데 스마트폰 그거 우리나라 수출해가지고 돈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전략이 2010년 이전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우리가 다 먹겠다라고 하는 게 그때는 유효한 전략이었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따라잡힌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경상수지가 보면은 독일이 경상수지 되게 많은 나라였는데
흑자 흑자가
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컸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건데 흑자 폭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사이에 이제 한 천억 달러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독일이 수출로 벌어먹고 버는 나라인데 그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빠른 시간 동안 이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네. 걸 보여주는 거고 이제 영국이나 뭐 프랑스, 미국 이런 데는 경상수지가 적자인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독일이 강점을 가졌던 건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폭을 높게 가져가지고 이제 그걸로 잘 살았는데 그 비교 우위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규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는 독일 기업들도 나라 밖으로 가서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국내로 안 들어오니까 경상수지 흑자폭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과학자였잖아요. 양자화학하고 물리학 이걸 전공한 박사였는데 예. 이과형 리더인데 왜 독일이 이 모바일 산업이라든가 뭐 IT라든가 이런 디지털 산업에서 왜 뒤졌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순수 과학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과감한 정책을 쓰지 못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과학자라는
게 자연과학자라는 거는 네.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있는데
꽉 막힌 입과라서 네,
꽉 막히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모바일 산업이나 IT 산업이나 AI 이런 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단지
문과적 결단력이 필요하다. 네.
어쨌든 이과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더 밝을 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조롱이 생겼냐면 2013년에 오바마랑 정상회담을 할 때 메르켈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인터넷은 새로운 영역이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충격을 줬어요.
인터넷은 새로운
영역이다.
그러니까 2013년에?
2013년에. 2013년에 이미 그게 이제 온라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모바일 비즈니스가 생활화됐어요. 그때도 이미 모바일로 이렇게 주식 투자 하고 은행 송금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충격도 받고 생각보다 이분이 뭐 이제 자연과학 쪽에 이제 물리학 이쪽에 박사를 땄지만 생각보다 그쪽이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IT는 꽉 막혔다.
IT는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는 밈이야 밈. 밈인데 그때 이제 나왔던 밈인데 이제 위에는 끝없는 광활함이라고 돼 있고 이제 아래는 뭐 있냐면 이제 새로운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3D 안경 이거 별거 아닌데 써보고 너무 감동 먹었다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지
엄청 신기하시겠어요. 네.
그런 이제 메르켈 시대 때 이제 뭐랄까 이 IT와 관련된 전략을 안 쓴 건 아니에요. 근데 모바일 산업 쪽이 아니었고 독일이 이제 원래 강한 게 제조업 쪽이었으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이렇게 좀 뭐랄까 그 IT화 시키는데 이제 그 정도에 예. 그쳤던 정책을 썼는데 그게 그렇게 이제 효과적이지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에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독일식의 전통인데
원래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까다로우면 뭐가 생기냐면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침해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예 시작도 못하는
그런 걸 잘못해요. 바이오도 잘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제 어떤 생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화이자랑 같이 그 코로나 백신 만들었던 바이온테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바이오 회사 이 회사가 영국에 발사했다를 영국으로 옮겨버렸어요. 규제에 막혀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독일 비밀 경찰에 대한 무슨 거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죠 그거예요. 옛날 독일 사람들이 옛날 이제 그 특히 동독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개인 정보를 어떤 기업이나 정부가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이제 이런 게 강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이제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게 좀 약해졌냐 독일이 이런 걸 보여주는 순인데요. 네. 이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인 와이퍼라고 그러는데 이게 유엔 산하 기구예요. 이게 스위스에 있거든요. 네. 스위스 에 있는 유엔 산하 기구인데 순위를 매겨놓은 거 보면 약간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가 뭉쳐있는 클러스터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혁신, 과학기술 혁신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냐, 네. 그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 네. 1등이 이제 중국의 이제 선전 근처, 그리고 이제 2등이 이제 도쿄, 이쪽이고, 이제 3등이 이제 이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이에요. 네, 이쪽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제일 순위가 높은 게 이제 런던, 그리고 파리도 12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쩌냐면 독일에서 제일 높다는 게 뮌헨인데 27이에요. 네, 독일에서 제일 높다는 게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적고 훨씬 더 순위가 낮고 그렇죠. 그래도 중간에 두 개 비어 있죠. 네. 비어 있는 거는 어떠냐면 이제 서울이 5위예요. 네. 그리고 대전이 15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최고라는 뮌헨이 한국에서 두 번째라는 대전보다 순위가 낮다. 근데 이제 이 와이퍼라는 데가 뭐 일부러 아시아 국가들의 순위를 높여줄 이유가 없는 기구거든요.
뭐 논문 숫자 등등 뭐 특허 개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거죠. 네. 얼마나 혁신을 많이 일으키냐. 이제 네. 그걸 보면은 독일이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다. 이런 거고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이제 뭐 무슨 얘기도 있냐면 메르켈이 16년이나 이제 재임을 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거는 운이 좋았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로화라는 게 유로화 덕을 봤는데 유로화가 언제 도입이 되냐면 99년도에 시범 도입이 돼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이제 2002년이에요. 예. 그래서 메르켈은 2005년에 집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로화를 씀으로써 인해서 그걸로 혜택을 입은 거예요. 메르켈이 엄청 잘했다기보다 그런 시각이 있는 거예요.
독일 경제 잘 나갔던 이유는 네. 그 유로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에 비해서 이제 유로화가 이제 평가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평균치에 가깝게 이제 통화 가치가 매겨지니까 마르크보다 훨씬 낮은 통화를 쓰는데 옛날에 마르크를 쓸 때는 수출이 잘 돼버리면
계속 마르크 강세,
마르크 강세가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조정이 되잖아요.
수출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게 없고 계속 유리할 쓰니까 수출에 계속 유리한 그런 통화를 계속 조정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로 강세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처음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쓰게 된 사람이 메르켈이었으니까 수혜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메르켈이 엄청 뭘 잘했다기보다 그때 독일 경제가 잘 나갔던 거는 이 유로화 덕분이 크고 그게 뭐 마치 독일이 엄청나게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게을러져가지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주장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주장은 뭐냐면 슈레더 총리가 멍석을 깔아놓은 거를 이렇게 메르켈 총리가 이제 받아먹었다. 이제 이런 식의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90년대 독일이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회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슈레더 총리가 98년에 이제 집권해갖고 중도 좌파잖아요. 그런데 이 개혁을 되게 강하게 했어요. 특히 하르츠 개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노동 개혁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고 요건도 좀 완화하고 임금 많이 안 높여도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도좌파의 이 3인당의 가장 핵심적인 이 지지 세력이 노조거든요. 노동단체예요. 근데 거기랑 이제 핀토가 상해버린 거예요.
아, 핵심 지지층의 이탈. 네.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네. 많이 들리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슈레더는 나라를 위해서.
코어 지지층.
예. 네. 제대로 좀 뭔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어젠다 2010이라고 해가지고, 2010년 바라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세게 밀어붙이겠다. 특히 노동개혁을, 하르츠개혁을 했는데, 그게 역효과 나고, 그러니까 역효과 났다기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코어 지지층에서. 그게 이제 정권이 메르켈로 넘어간 굉장히 큰 이유인데, 하르츠 개혁을 해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 안골은 그냥
메르켈을 먹었다.
메르켈을 먹었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그 레이거노믹스도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났고 클린턴이 집권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먹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항상 경제 정책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사람, 취소하는 사람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메르켈 총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런 거를 상당히 잘 방어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네. 결국 메르켈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앞에 총리였던 네. 슈레더의
슈레더가 개혁 해놓은 거다. 개혁을 해놓은 거를 자기가 정권을 잃어가면서까지 만들어놓은 거를 이제 메르켈이 크게 고생하지 않고 과실을 따먹었다.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특히 하르츠 개혁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미니잡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미니잡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제 올해 기준으로 이제 월 603유로 이하의 이제 저임금 일자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소득세도 안 걷고 그리고 사회보험료도 낼 필요 없다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사회보장 혜택을 일부 조금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일자리가 열악해도 일단 가서 일해라. 라는 건데 이게 독일 경제를 상당히 이제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고용률을 높이는 거죠. 고용 인구를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민주주의 도입돼가지고 고용률이 70%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메르켈이 딱 취임했을 때는 독일의 이 실업률이 11%였어요. 프랑스보다 훨씬 높았어요.
네.
근데 급격하게 떨어졌죠.
네.
왜냐하면 미지점을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일한 사람은 이제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니까.
그래서 미니잡이 그 말대로 그대로 하여튼 미니잡이라도 있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성들이나 이제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오게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비판이 있냐면 이제 일자리의 질을 너무 낮추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프랑스는 뭐냐면 이 노동단체들이 이제 이런 미니잡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을 못하게 막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잡은 제대로 된 잡을 줄 알았어. 네. 미니 잡이 뭐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이제 서로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건데 어쨌든 간에 슈레더 총리가 이 미니 잡이란 걸 2003년도에 도입을 해놓은 거예요. 하르츠 계획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메르켈이 이제 경제로 순항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많이 됐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2010년대하고 20년대 어떤 차이. 유럽 전체적으로 놓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런 거를 어떤 요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좀 지금 쏟아지는 비판 같은 게 가혹하다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이 프로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근데 역사라는 건 냉정한 거고
그래.
예, 또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조금씩 바뀌기도 하니까요.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러시아 의존, 중국 의존,
네.
미국 국방 의존
네.
이런 것들은 하여튼 글쎄요 나중에 변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비판받을 만하네요.
지금 비판받을 만하죠. 딱 그 정확하게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게 지적을 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3종 의존이라고 해서 3종 의존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 세 가지를 이제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 좀 어려워졌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큰 나라 G7 국가 중에 재정 여력이 제일 좋거든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1차 대전 끝나고 전쟁 배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고 2009년도에 헌법에다 부채 브레이크 그런 것도 넣어놓고 그랬던
그래서 건데 그래서 돈 풀어야 될 때 못 풀었죠 사실 네. 제대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풀지 못하고 근데 이제 지금 뭐냐면 지금은 좀 더 많이 재정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진작 해놨으면 진작 좀 풀었으면은 좀 덜 풀어도 될 거를
그렇죠.
갑자기 많이 푸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국방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철도나 교량 같은 거 개보수 비용 같은 것도 예전에 좀 해놨으면 좀 뭐 지금 좀 괜찮을 때 삶의 질도 괜찮고 연착 사태도 별로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가계 부채, 국가 부채 그러면서 이제 많으면 많다고 항상 뭐라고 하는데. 적어도 문제다 저렇게
네, 네.
부채라는 건 그래서 어느 하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많은 것도 브레이크 잡아야 되지만 그 많다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
네.
그리고 뭐 그 부채를 어디에 쓰느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네.
그냥 많은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어디에 썼는지는 취재하려면 한참 걸리고 모르겠으니까 비판은 하고 싶고 취재는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나타난 숫자만 가지고 매일 울고먹으면서 부채 만국 이런 소리만 하는 언론들도 문제다.
근데 세상이라는 게 모든 게 정도의 문제거든요.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뭐 절대적으로 악이고 선이고 이런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하고 어느 정도 선을 유지를 하느냐 뭐 이런 건데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적자 국채를 거의 안 찍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그 국채 이자가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도 안 하고 있다가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독일 국민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채무의 이제 그 절대 액수 자체를 안 늘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기억 같은 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었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역사라고 하는 게 냉정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메르켈 총리는 좀 야속할 거예요 아마. 네.
억울한 것도 이해는 되고. 네. 그 독일 열차 이체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온 걸 겁니다. 그 중간에 뭐 갑자기 세워놓고 담배 피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자꾸 지각하는 거 어떡하라고. 너무한다 진짜. 나는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체가 제일 억울할 것 같다.
근데 지연 보상금이 한 시간 지나야 나온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늦은 기차 마음도 좀 헤아려 주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나라가 사실 SOC가 많이 깔렸어요. 철도 국토 사이즈에 비해서 고속도로 잘 깔려 있고 고속 열차도 많이 잘 깔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개보수에 신경을 쓸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됐겠죠.
계속 그거를 많이 깐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 경기를 살린다고 이제 SOC에 투입을 많이 했는데 큰 효과가 없이 재력만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새로 까는 거는 솔직히 지방의 인구도 많이 안 늘잖아요. 지금 이제 인구 줄어드는 데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경제로 가고 있으니까 개부수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네.
아 진짜 생각할 때 많네. 네. 백종원 기자는 뭘 느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네, 의존하면 안 된다. 하여튼 너무 다른. 지나친 어떤 분야에.
근데 의존도요. 네. 이제 아까 무슨 3대 의존이 뭐라고 했죠? 독일이 중국의 의존, 네. 러시아의 의존, 네.
미국 국방,
미국의 의존. 네. 우리나라도 중국의 의존, 미국의 의존, 반도체의 의존. 그러니까 욕하려고 들면 그런 건데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가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우리는 내수가 약해서 문제야. 이거 뭐야? 수출이 강하니까 내수가 자꾸 약해 보이지. 그 내수가 문제가 아닌 걸 만들어 드리려면 이제 수출을 그럼 망하게 만들면 아마 내수 약한 거 안 보일 걸요 아마. 그러니 그런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이재용 회장도 삼성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네.
그런 거죠. 어떡합니까? 그게 약점인가? 난 참 모르겠어요. 비판하려고 들면 뭐 말만 들기는 좋은데. 네, 손준석 기자님. 그동안 기다리느라고 저희 너무 힘들었고요.
네.
또 좀 기다리기는 할 테니까 또 다음에 또 잘 재밌는 거 갖고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냐면요. 여의도에 있는 그 거래소 같은 곳에서 기업 IR 행사 그래. 소규모로 대규모로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할 때 우리한테 얘기하고 인터뷰도 좀 하고 그거 투자자들이 다 그 거래소 갈 수 없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끝나버려 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하셔야 된다. 지금은 하시면 좋아요.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한테 허락 안 받고 막 IR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회사 손볼 회사 명단 적어놓고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 무슨 약간이라도 악재가 있으면 저희가 막 동네방네 소문 내고 그래서 막 주가 반토막 내고 그럴 겁니다.
우리 분명히 시작했다.
네.